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안토노프 50 조기경보구 1대, 수호이 27 전투기 3대, 투폴레프 95 장거리 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접근하자 F-15K, KF-16 등 전투기 10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경고통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러시아 군용기 진입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폭격기 2대가 이날 동해와 서해 공해상공을 비행했다면서 비행기들이 어느 나라의 영공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에 접근하는 다른 나라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해놓은 것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전 통보한 뒤에 진입합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소치에서 오늘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날 회담이 시리아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복잡한 시리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원만하게 평화를 이룩하는데 이번 회담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로 떠나기에 앞서 쿠르드 반군들이 터키가 설정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쿠르드 반군들이 완전하게 철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터키는 최근 시리아 북동부에서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 전투가 격화하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고 이에 터키는 쿠르드 반군과 오늘까지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나루히토 일본 천황이 오늘 공식 즉위식을 열었습니다. 천황은 이날 행사에서 세계 평화와 헌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오늘 오후 도쿄 지요다구 소재 궁전에서 자신이 일본 헌법과 황실 전범 특례법 등에 따라 왕위를 계승했다며 즉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항상 바라며 국민에게 다가서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즉위식에는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낙연 한국 총리 등약 180개국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59살인 나루히토 천황은 부친인 아키히토 전 천황이 퇴임한 뒤 지난 5월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어제 실시된 캐나다 총선에서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트리도 총리는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유당은 개표 결과 전체 의석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57석을 얻었지만 제1당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자유당은 24석을 얻은 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캐나다인들은 분열과 비난 공세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정책과 기후 변화에 대한 강한 대응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27석을 추가한 제1야당의 승리에 보수당이 집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연정 구성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연정 구성권을 넘겨받아 새 이스라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리쿠드당 대표인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연정 구성으로 다섯 번째 임기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의 청백당을 연정에 합류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립스입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간츠 대표가 28일 안에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다른 의원에게 연정 구성권이 넘어가며 이마저 실패하면 이스라엘은 곧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BOE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연말까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해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자금 지원이 금지됩니다. 내일 북한 지역의 날씨입니다. 황해도와 자강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열린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전히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며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나는 그를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meantime, North Korea is, I like him, he likes me. We get along, I respect him, he respects me. You could end up in a war.
특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다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But I'll tell you what. If somebody else became president with that same mindset that they had, you'd right now be in a big war with North Korea.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Obama told me that. He said the biggest problem, I don't know how to solve it. Tell me, he doesn't know how to solve it. I said, did you ever call him? No. Actually, he tried 11 times.
그러면서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봤느냐고 물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는 11차례 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쪽에 있는 사람, 즉 김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존경심이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 전화 통화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언급하는 가운데 어쩌면 언젠가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발언에 앞서 자신이 시리아와 터키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천일간의 경질 사임 그리고 철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 정국이 미국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행정부 고위 관리와 참모들이 잇따라 교체되고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부 기능이 손상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행정부 내 스캔들과 내분이 경질과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며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댄 코츠 전 국가정보국장이 교체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안과 관련해 밤같지 않은 정보당국의 평가를 제공해 트럼프 대통령을 언짢게 했던 코츠 전 국장의 사임에 이어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근본적인 이견을 보여 경질됐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80% 이상이 이후 지명 철회됐고 지명자의 과거 발언과 견해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주한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교수와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하는 참모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볼튼 전 보좌관 경질 당시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자신이 확신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둘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의 경우 정책적 측면에서 행정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부분전 비핵화 해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인준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공석인 주요직만 현재 100개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석인 주요직에는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군축검증 준수 담당 차관보도 포함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해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반박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붕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중국에 이어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약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자아를 내세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비밀리에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감행하고 있으며 연말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까지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취소하고 주한미군도 거의 철수할 뻔하는 등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핵 개발 무임승차권을 받는 동안 미국은 역내 동맹을 약화시키고 세계는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핵 실험 중단과 억류 미국인 석방, 일부 미군 유해 송환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이 한때 위기로 치닫던 상황보단 나아졌다는 겁니다. 탐틀리스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지금 미국은 과거엔 이뤄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과 같은 대화가 몇 년 전에 이뤄졌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철군 결정을 계기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18일 시사 잡지인 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하며 김정은과의 핵 합의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등 이런 끔찍한 생각들은 미군 철수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독재자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조종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도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반대를 위한 본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 미국의 동맹은 안보 공약이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리아 철군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이 우리의 공약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말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공개한 후 미국에 대해 계속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tween now and December 31st, we're going to be back to a time of tension.
자신들이 시한으로 정한 12월 말까지 미국이 협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이 여러 차례 위협한 새로운 길이 뭘 의미하는지 현재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really anybody knows 100% what that new way is. I mean, there's a couple of things it could be. It could be the North Koreans doing some very aggressive sanctions busting.
새로운 길은 제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하겠다는 뜻이 북한이 다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을 높여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act in accordance with its playbook that is really 70 years old.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해온 방식대로 긴장을 높이거나 도발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는 데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다시 압박으로 돌아선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Pressure or provocative actions with seemingly good behavior, you know, sort of a, you know, carrot and a stick.
북한은 협상에 임하면서 늘 제재 완화만을 우선시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What we saw after the Hanoi summit was kind of a narrative that North Korea was now shifting away from sanctions relief to a security guarantee.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제재 완화 대신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실무 협상에서도 계속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건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anctions are having an effect. Even though North Korea is evading sanctions and getting much help from China and Russia, they are still causing the regime.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제재가 정권에 많은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요구 사항에 대한 시한을 둔 것처럼 미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시한을 똑같이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reciprocate and say, well, if nothing else, by the end of the year, we may resume, you know, enforcing our laws and.
연말까지 북한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제재 관련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미한 연합훈련도 예전 수준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보도한 이후 대미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노동신문은 19일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례없는 실현이지만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1일엔 미국 등 서방 세력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의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중국을 방문한 김영룡 인민무력성 부상은 미국의 적대정책 탓에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최대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노르웨이의 비정부 기구가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핵 보유로 안전보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금지 조약 PC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반핵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는 최근 발표한 핵무기 금지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약 20개에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해상기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9개 핵보유국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간 중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모두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양국 간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억지력은 북한 정권 혹은 국제 안보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보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또는 전쟁 위협이 핵 보유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소한 핵무기를 포기할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TPNW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회원국들과 군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핵무기 보유를 늘려가고 있는 나라로 북한 외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가 늘어나 핵 관련 사고나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운영단체 중 하나로 2017년 UN에서 체결된 핵무기 금지조약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 197개 나라 중 3분의 2 이상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지지하고 있으며 70여개 나라가 서명하고 20여개 나라는 비준을 마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사회가 핵자위권 문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체제 보장용인지 국민 생존권인지 그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지난 2017년 발족 이래 지금까지 5번에 걸친 회의 내용을 정리한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회 의장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회는 일본 외무성 자문기구로 일본인 전문가 7명과 타릭 라우프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안보정책국장 등 미국, 러시아, 중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집트 국적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의 역학관계가 핵군축 전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등 한반도 긴장은 이듬해부터 관련국들의 정상회담을 거쳐 완화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계획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 나라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최후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경우 국제법상 합법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 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규칙, 특히 인도법 원칙에 일반적으로는 위반되지만 국가가 존망 위기에 처할 경우 최종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권고문을 인용하며 핵자위권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통치기구로서의 국가 생존과 국민의 생존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유사시 군사적 패배 또는 지도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 한국 또는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합법성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다른 핵 보유국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제적 감시와 검증 아래 핵무기 재건 가능성을 가상 억지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단기간 복원 가능한 가상 억지력 보유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재무장 가능성은 국제안전보장의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검증하는 건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핵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과 강제 행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특별 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해당국의 주권을 부당하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검증 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의 파멸적 결말을 피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완전성을 유지하려면 관련국들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0 회계연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거나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국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기금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미 의회에 전달하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메모는 이와 관련한 후속 행정 절차입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고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돼 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린이 노동,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를 장려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 노역은 정치적 압력 수단의 일부이자 경제체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해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와이즈 어네스토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 초안에 최종 서명한 뒤 이를 법원 기록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의 물품, 즉 와이즈 어네스토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토를 처리하고 판결문 사본을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판결문에는 또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납북됐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미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과 판결문 초안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이후 절차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9일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뒤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고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송이 운송회사와 송이 무역회사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어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어떤 누구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한된 판결문 초안대로 몰수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검찰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지 않아 검찰의 요구대로 최종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선박으로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어 와이즈 어네스토의 관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네스토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조만간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들이 매각된 북한 자산으로 배상금을 일부 충당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이나 송이 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궐석 판결을 통한 수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의 수질과 위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년 4월까지 면제 품목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목적의 대북 물품 반입 요청을 승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 서한과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의 수질과 위생 개선 긴급 프로젝트를 위해 11개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제출한 세부 물품 목록은 PVC 수도관과 렌치, 절단기 등 모두 4,880유로, 미화 5,440달러가량이며 배송비용 4,460달러가 별도로 수요됩니다. 이들 물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북한 신의주를 통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서한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를 2020년 4월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 북한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 긴급행동계획 명목으로 5만 7천 달러의 긴급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승인으로 현재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 진행 중인 북한 인도주의 지원 건수는 총 20건이 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수재민들을 위해서 600만 달러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유엔 자체 자금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 수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기금으로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 긴급대응자금에서 할당된 600만 달러로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취약계층에 긴급식량과 영양지원, 식수와 위생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긴급대응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크 로우콕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사무차장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은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해 태풍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링링이 9월 7일 북한의 곡창지대를 강타해 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현장 조사단은 옥수수, 쌀, 밤, 채소가 손상됐으며 특히 재배된 콩의 60%가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가뭄에 더해 태풍 피해가 일어나 심각하고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 40%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며 5살 이하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북한 내 인도주의 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콕 사무차장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에 더해서 더 많은 원조국들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006년부터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북한에 1억 4,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중 1억 100만 달러는 자금 부족 긴급 지원 명목으로 4천만 달러는 긴급 대응 명목으로 전달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자국에 강제 구금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 내 수감자 대부분이 강제 구금의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씨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원 씨의 아들인 황인철 씨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황원 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에는 자유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 서한에서 언급된 내용은 적대 세력들이 추구하는 판에 박힌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며 따라서 북한은 황원 씨 사례를 인권을 가장해 북한을 공격하는 정치적 책략의 하나로 간주해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인철 씨는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사리원 씨,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가는 그 길목 근처에 저희 아버지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자의적 구금을 통해가지고 그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의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성원했지만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황인철 씨는 칼기 납북 사건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 앞서 해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21일 BOA에 다수의 북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실무그룹에 제출된 상태라며 하지만 북한은 항상 틀에 박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항상 같아요. 자의적 구금에 돼 있는 사실이 없다. 그리고 북한에는 뭐 그런 그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화국 모략이다라는 답변을 항상 공의하는데 그 모든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실무그룹이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북한 주민 강은실 씨 사례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이 남한에 살고 있고 그리고 구금되어 있던 사실의 정황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것이죠.
권 국장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사실에 기반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또다시 연정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또 일본 나루히토 천황이 공식 즉위식을 갖고 새로운 레이와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 일정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이스라엘부터 가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정 구성하지 못했네요.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1일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5선 총리로서 4연임에 성공하는 기록을 갖게 되는 거였는데요.
그랬죠?
하지만 연정 구성에 실패함으로써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연정 구성을 하지 못한 게 올해 들어서 두 번째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에 한 차례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과 보수당이 선전해서 총리 후보로 지명됐었는데요. 하지만 시한 내 연정 구성을 하지 못하자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지난 9월 다시 총선을 치르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 두 번 총선을 치르는 것도 뉴스였었는데요. 총선 결과가 그때 어떻게 됐었죠?
예, 9월 다시 치러진 총선에서는 야당인 청백당이 33석을 얻었고요. 리쿠드당은 32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차기 후보 총리 후보로 다시 낙점되면서 기사회생했었습니다.
네, 총선 결과를 보면 리쿠드당이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당이 일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거죠?
예, 이스라엘이 의원 내각제인데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의 전체 의석이 120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을 높게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차기 정부 구성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네.
연정 구성 마감 기한은 42일인데요. 이때까지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하면 4연임을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있고 42일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연정 구성을 위임받은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연정 구성을 포기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21일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그동안 광범위한 통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이를 계속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차 총선 후 중도 좌파 성향의 청백당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정 구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청백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와는 절대 연정을 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수수와 배임 등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 청백당 말고 다른 정당들 규합에 실패한 이유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전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이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착 요인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의석은 8석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보수 우파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은 이른바 하레드라고 부르는 유대교 정통파 신자들에 대한 병역 면제 특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 구성의 뜻을 같이 한 다른 유대교 우파 정당들은 병역 면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네, 한 해 두 번 총선을 치르고 연정 구성이 실패한 이스라엘. 지금 전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리우벤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총리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리우벤 대통령 측이 21일 베니 간츠 대표에게 구성권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공식 발표는 24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간츠 대표에게도 네타냐후 총리처럼 연정 구성 시한을 주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법상 첫 구성에 실패하고 위임된 두 번째 후보는요. 28일 동안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간츠 대표의 청백당은 한 달 전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대로 이제 간츠 대표가 이끄는 청백당이 연정 구성을 하게 됐다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현재 청백당은 아랍계 연합정당인 조인트리스트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인트리스트 안에서도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간츠 대표의 청백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청백당도 연정 구성이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또다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한 해 세 번이나 총선을 치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 한국에선 일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즉위식이 거행됐죠?
네, 126대 나루히토 천황의 공식 즉위식, 이른바 소쿠이노레이가 22일 일본 도쿄에 있는 황궁에서 거행됐습니다.
네.
즉위식에는 일레인 차오 미 교통장관, 찰스 영국 왕세자, 또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전 세계 180여 개국 2천여 명의 대표가 참석해서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즉위한 것은 지난 5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1일 즉위했고요. 이날 행사는 천황의 즉위를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입니다.
네네.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는 일본 역사상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기도 했는데요. 보통 천황이 사망하면 천황직을 승계하는데 이 나루히토 천황의 경우 부친인 이 아키히토 상왕이 생전에 천황직을 넘기면서 하면서 천황에 즉위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황 즉위식이 열렸는데 어떤 말을 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식 연설에서요, 일본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또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우호 증진, 또 인류 복지와 번영을 위해서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희망도 피력했습니다.
네, 새 천황이 즉위하면서 일본의 연호도 바뀌는 거죠.
네, 나루히토 천황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은 레이와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레이와는 혹독한 추위가 끝난 후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알리며 피어나는 매화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새 연호로 소개하면서 일본인들이 매화꽃처럼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했었습니다.
네. 자, 나루히토 천황, 전후에 출생한 첫 번째 천황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예, 올해 59살로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입니다. 네. 하지만 나루히토 천황의 부인인 아키히토 상왕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황의 경우 유년기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요. 이 나루히토 천황은 부친으로부터 전쟁의 피해를 많이 들었다면서 이 아키히토 상황은 항상 일본 국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바라는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을 이끌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른바 그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이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 평화를 추구한 하면서 전쟁이나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헌법의 조항에 못 박았습니다.
네.
이른바 평화헌법 제9조인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보통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평화헌법의 내용을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로 바뀌는 것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 즉위식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내각의 대표로서 천황의 장수를 빌며 일본의 미래, 후세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서 만세 삼창으로 천황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당초 예상된 일정에 비해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20일 CNN 방송에 보도했는데요. 길어지면 내년 대선을 비롯한 중요한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관련 시간표에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상했었던 기대 일정은 어떤 거였습니까?
추수감사절 이전에 하원에서 탄핵안을 표결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상원에 넘기는 거였습니다.
네네.
올해 추수감사절이 다음 달 28일인데요.
그렇죠?
이보다 좀 늦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월로 넘어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가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N이 21일 전했는데요.
네.
당초 공화 민주 양당이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자는 공감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네. 탄핵 조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뭐 비춰볼 수 있는 선례가 있습니까?
예,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탄핵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백악관 인턴 직원과의 성추문과 사법방해 혐의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증인 신문을 비롯한 조사를 거쳐서 하원 법사위에서 표결할 때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달보다 더 길어진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조사를 개시한다고 선언한 게 지난달 24일이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두 달이 훨씬 넘습니다.
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하원에서의 일정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겠네요.
예, 이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초 하원이 탄핵 조사를 시작한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을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불러 증언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사안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안들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협조하지 않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하게 물러나게 했다는 증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다른 하나는 정부가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의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하원 소감 상임위원회들의 지적입니다.
네, 백악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네. 지난 8일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대사의 증언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예. 국무부와 백악관 등이 제지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손들랜드 대사는 나중에 구인장을 받고 증언을 했는데요. 정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국방부,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소환장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놓고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탄핵 문서에 추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행정부가 이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들이 있죠.
예, 백악관은요. 탄핵 조사가 근본적인 공평성을 위반했고 조사 전에 전체 투표하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에 관한 모든 움직임이 마녀사냥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네.
자신의 소속당인 공화당이 탄핵 조사 과정에서 질문할 권리와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차단당하고 있다고 지난 9일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탄핵 조사의 정당성을 대법원까지 가져가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구름 많이 낀 날씨입니다. 신의주는 오전부터 안주, 남포, 구성, 강계, 희천 등 자강도 지역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2도, 양덕 아침 최저 10도, 낮에 20도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2도, 자강도의 중강 아침 최저 5도, 낮 강계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용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2도, 개성 아침 최저 12도, 낮에 21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지만 평강 지역은 맑겠습니다. 삼지연도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21도. 원산 아침 기온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20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9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10도, 낮에는 20도. 해산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먼 바다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자국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을 도울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에게 터키 공격을 받는 어떤 반군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헌법적 그리고 국가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은 지난 9일 시리아 북동부에서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설정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 안에 있는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로 쿠르드 반군과 터키군은 오늘까지 5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쿠르드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 SDF는 미국의 순위파 이슬람 무장조직 IS 격퇴전에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쿠르드 반군은 터키가 공세를 시작하다 아사드 정부에 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시리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안투워프 50 조기경보기 1대, 수호이 27 전투기 3대, 투볼레프 95 장거리 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접근하자 F-15와 KF-16 등 전투기 10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경고통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참사관을 불러 러시아 군용기 진입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폭격기 2대가 이날 동해와 서해 공해상공을 비행했다면서 비행기들이 어느 나라 영공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와 한국 영공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이 경고사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나루히토 일본 천황이 오늘 공식 즉위식을 열었습니다. 천황은 이날 행사에서 세계 평화와 헌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오늘 오후 도쿄 지요다구 소재 궁전에서 자신이 일본 헌법과 황실 전범 특례법 등에 따라 왕위를 계승했다며 즉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항상 바라며 국민에게 다가서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즉위식에는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낙연 한국 총리 등 약 180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올해 59살인 나루히토 천황은 부친 아키히토 전 천황이 퇴임한 뒤 지난 5월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이 발언을 마치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경애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캐나다 총선에서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래서 트리도 총리는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유당은 개표 결과 전체 의석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57석을 얻었지만 제1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자유당은 24석을 얻은 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캐나다인들은 분열과 비난 공세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대응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27석을 추가한 제1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류 슈어 대표는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연정 구성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연정 구성권을 넘겨받아 새 이스라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리쿠드당 대표인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연정 구성으로 다섯 번째 총리 임기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의 청백당을 연정에 합류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블린 대통령은 연정 구성권을 간츠 대표에게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간츠 대표가 28일 안에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다른 의원에게 연정 구성권이 넘어가고 이마저 실패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